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가치 중 하나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우리는 누가에 의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과 또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누렸던 행복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갑작스럽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핍박받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핍박이나 환란, 박해, 순교라고 하는 단어들이 사도행전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나 복음이 훼손받거나 방해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런 환란과 핍박의 실제 속에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이 사실, 성도들이 받은 피해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적극적인 섭리 속에서 어떻게 바뀌어 갔으며 또 오고 오는 세대 앞에 증거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결국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8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주변 지역과 나아가 이방 지역에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겪은 이 박해를 교회사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복음이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또 그 여러 지역에서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행해지는 이 핍박을 대단히 선하게 사용하신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같은 8장에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하면 교회를 잔멸하는 자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직접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사울이라고 하는 교회를 잔멸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고 그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대를 받아 이방인인 그의 집에 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 법에는 금지되어 있지만 주의 사자가 가라 명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가정에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주로 이 땅의 구속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오셨다 하는 내용을 증거하고 설교할 때에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내용들이 이 10장과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각인이 되고 이 사건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는 앞부분에 보면 요한 형제 야고보가 헤롯,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에 의해 순교하게 되고 베드로가 잡히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게 되고 헤롯은 그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벌레 먹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벌레가 생긴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이 복통으로 5일 동안 고통을 받다가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에 있었던 회충이 장폐색을 일으킴으로써 그가 죽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죽음에 대해 의학적인 소견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헤롯이 죽게 된 원인이 의학적인 이유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도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의 교만함과 패역함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하는 한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입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를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았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되었고 가장 수장격인 사도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연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이 집중되는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는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누가는 이같이 연결되는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무엇을 말하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인 인간의 계획을 뒤엎으시고 그 대신에 그분 자신의 계획을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성취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박해나 회방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을 합니다. 사도와 교회가 받은 핍박과 환란만을 놓고 본다면 대단히 절망적입니다. 사도는 다 잡혀 순교를 당해야 되고 더 이상의 사도가 남지 않게 되고 교회는 무너지고 교회의 문은 폐쇄되게 됩니다. 복음의 증거는 더 이상 없고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순리인 것 같이 보입니다. 교회는 박해로 인하여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위축이 되었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울며 다 흩어져 갔습니다. 사울이 들이닥쳐 성도들을 붙잡아갈 때만 하더라도 성도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향한 뜨거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사도이며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가 붙잡혀갔고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온 것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 교회의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란, 고통, 어려움, 슬픔과 애통함들이 교회와 성도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있던 성도나 또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이제 끝이 났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그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빛을 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기 시작했고 교회가 말할 수 없는 부흥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누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복음 증거가 멈춰지지 않았다는 것,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이 땅의 성도가 다 죽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 세상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 누가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상황들이 초대교회 시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조금은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순교의 시대도 아니고 반대자들이 있지만 그때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그때같이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요. 우리를 낙심케 하거나 좌절케 하는 현실이 매 순간 매일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과 반대와 갈등 속에 우리가 겪으며 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이 고통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정말 좌절스러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리를 지키고 서야 할까? 무엇이 우리를 힘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좌절과 고통 속에 빠져 힘들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사람의 생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25쪽 시편 34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까지의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적대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처지는 어떤 사람 형편보다도 치명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리로 도망갔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망가서도 그의 생활이나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어서 더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은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미친 채 하게 됩니다. 수염에 일부러 침을 흘려 묻히고 미친 척 했습니다. 당시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남자의 권위와 위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수염에 침을 흘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 다윗을 정말 미친 사람으로 보고 쫓아내서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34편의 시를 쓰게 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그러한 자존심 상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이 억울함 속에서 수치를 가지고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것은 왜 나를 이 지경까지 두는 것입니까? 라는 기도여야 맞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정말 내가 이 고난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보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가 그의 입에서 나올 법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34편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저희가 읽었을 때 그 내용이 무엇으로 집중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분이요.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복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내 생애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깨달음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내가 내 생애를 책임지고 살고 있지 않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모든 상황이 다 바뀔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이 하늘 아버지인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내 생애를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훨씬 많은 짐들을 내려놓게 되고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온전히 맡긴다든가 다 내려놓는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여서 힘들고 어려우면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고 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과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증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모든 사도들이 죽고 교회가 잔멸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이 어렵고 핍박받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많은 성도들이 흩어진 그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모두가 실패로 여겼던 하나님의 교회가 수도 없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되어 부흥하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역사들을 받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압도하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 아래 눌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 자리에서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 두 기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은 세상에서의 내 삶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안에 품고 있듯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일하신 그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전적인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애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지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와 간섭을 바라보며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리고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는 복된 인생이 되리라. 다짐하는 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시사 우리의 생애를 그 자리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을 통하여 내 인생이 내가 주도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며 내 생애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간섭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섭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높이시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삼는다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생애를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기독교의 역사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여지는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생애를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